제4편 심판시대 초림과 재림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중요하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다루고 연구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오묘하고 귀한 말씀을 깨달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달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순결하고 겸비한 마음을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결실과 열매들이 맺히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재가 빵으로 말하면 구워내는 대로 팔리네요. 교재 모자라는 분은 또 받아가시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다섯 개로 구분한 지구 전체 역사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를 인류의 초기 역사로 보았습니다. 초기 역사.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간의 구속을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거의 구약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이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후의 역사를 우리는 교회사, 기독교 역사로 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하시게 될 내용은 물론 기독교 역사와 상당히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특수한 사건을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어디에서 일단락 지었는가 하면 1798년 이 중세 종교 암흑 시대를 지배하던 교황권이 몰락한 1798년입니다.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 나폴레옹의 부하 볼티어 장군에 의해서 이제 잡혀감으로 종교 암흑 시대를 지배하던 교황의 역사가 일단락 되었습니다. 1800년대에 접어든 거죠. 1798년에 이제 그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므로 1800년을 전후로 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역사의 종말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800년대 이후의 세상의 역사를 우리 성경적으로는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말은 최근에 갑자기 생긴 말이 아니고 18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이 세상에는 서서히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라고 한 그러한 사건들이 이제 줄줄이 일어나면서 말세에 접어든 것으로 봅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면 1798년 직후에 18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대단히 중요한 그 예언적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언제나 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실하고 열성적인 사람들의 수는 이 시대가 끝날 때마다 아주 극소수가 남게 됩니다. 그럼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어떤 자들이 이제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게 전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공부하게 될 텐데 내용이 상당히 좀 까다롭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해가 되도록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부분까지 어떻게 이 지구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접어들게 될 것인지 다음 시간은 그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앞으로 있을 사건들입니다. 주로 그 사건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우선 52페이지, 오늘 교재 52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이 가지신 전체 도표에 43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체 도표를 같이 보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이제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빨리 이해가 될 것입니다. 도표에 43번을 지나고 있는데, 이 43번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조금 길어지겠습니다만. 일단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드렸던 내용을 잠깐 반복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798년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에 잡혀갔고, 그 당시 가장 강국이던 프랑스가 같은 해에 교황이 잡혀간 1798년에 그 당시로서는 신생 독립국가였던 미국, 미국이 1776년인가요? 74년인가요? 아, 76년? 이제 독립을 했지만, 프랑스가 미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1798년에 미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당시 프랑스는 세계의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인정을 받는 일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 무대에서 1000년 이상 주인공의 역할을 하던 교황권이 이제 무대 뒤로 물러가고 세계 역사를 새롭게 주도해 나갈 미국이 세계 역사 무대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잠깐 요약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독교 역사를 잠깐 요약하면 도표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사건들은 거기 그 도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잠깐 복습해 볼까요? 지난번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서기 31년에 교회가 이제 탄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을 심어 주셨고, 34년에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그 자체 나라인 유대교에서 아주 심하게 싫어했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으로 그리스도교가 침투에 들어갔고,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이 로마 제국 여러 나라에 전염병처럼 번져나갔고, 드디어 서기 100년을 전후로 해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박해가 10대에 걸친 황제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있었고,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밀란 칙령을 내림으로 한 250년 내지 280년 동안 계속되던 로마 제국의 박해가 일단 멎었습니다. 몇 년에? 313년에 박해가 멎었습니다. 박해가 멎고 교회가 점점 부강해지고 권세가 생기고 재물이 생기고 하면서 교회는 이제 부패하고 성경은 멀리하고 이교의 여러 제도와 습관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오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풍토가 만들어지면서 성직자들의 힘이 커집니다. 특히 로마 교회 성직자, 로마 교회 감독의 힘이 점점 커져서 그것이 이제 결국 교황의 모체가 됩니다. 반면에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소로마 제국은 멸망해 가고 있었고, 476년에 완전히 이제 소로마가 분열됨으로 망합니다. 로마 교회의 감독, 다시 말하면 교황의 권한이 이제 소로마가 멸망하면서 급격히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538년경에 가서는 교황이 온 세계의 머리로 이제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암흑 시대가 시작되었고, 무수하게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 박해 때문에 무고하게 죽어갔습니다. 1517년,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개신교가 탄생되기 시작했고, 그 개신교의 탄생과 발달을 이제 방해하는 세력으로 1540년에 제수이트, 예수회가 창립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그렇게 활기차게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다시 로마 교회에 힘을 더해주는 그런 조직체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견디다 못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이주해 갑니다. 미국에 도착하게 되고, 미국에 다시 거대한 개신교 국가가 탄생함으로 이제 유럽에서 거의 꺼져가던 종교개혁의 세력이 다시 미국에서 꽃을 피우고, 미국으로부터 세계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파견되면서 이제 개신교회가 전 세계에 퍼져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1798년에 교황권이 일단 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1800년대에 접어들은 것입니다. 제수이트가 이제 예수회인데, 그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가 좀 깁니다.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이 된 거거든요. 그 지난 시간 테이프를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반종교 개혁의 세력으로 창립된 단체입니다. 천주교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예수회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오늘 연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 좀 해결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세 반, 33년 반을 사셨죠? 그럼 예수님 탄생을 1년으로 잡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해는 이제 34년이나 혹은 이게 양쪽에 조금씩 걸리면 35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31년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31년이다. 그럼 왜한 4년의 차이가 생기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가야 좋을 것 같아서 거기 참고적으로 좀 해놨습니다. 서력기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기 2003년, 이 서력기원은 디오니수스 엑시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부활 날짜를 이렇게 해마다 자꾸 바뀌니까, 부활절 날짜가 그것을 이제 열흘 동안의 그 앞으로 있을 부활절 날짜를 이제 고정시켜 보라고 하는, 해마다 이렇게 날짜를 정해 놓으라고 하는 이제 교황의 명령을 받고, 엑시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준을 잡았는데, 예수 탄생한 해를 로마 건국 754년을 예수님 탄생한 해로 계산해서 AD,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그 AD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확실한 역사적 증거가 나타났는데, 예수 탄생이 로마 건국 754년이 아니고 750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할 때는 754로 정했는데, 나중에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 750년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4년의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서기 벌써 한 500년이 지난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적용하던 서력기원을 전부 다 4년씩 되돌려야 될 복잡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탄생을 BC 4년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기준을 뒤로 좀 옮겨가지고 연대를 계산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해는 서기 31년으로 그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대강 가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18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세상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일단 교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교황이 몰락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심한 적대감을 갖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그동안은 감히 무서워서 하지 못하던 말들을 이제 계속 하게 되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비난하고, 이렇게 비평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반면에, 1804년에 영국 성서 공회가 설립이 되고, 성경이 대량으로 보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났습니다. 이 당시 학문적으로 두 가지가 크게 발달하게 되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비평하는, 그건 하나의 꾸며진 책이라고 비평하는 성서 고등 비평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하게 되었고, 또 반면에 성경은 정말 변치 않는 진실한 확실한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땅 속에서 그 성경에 있었던 모든 역사적 사실들이 파헤쳐 나오는 성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옛날 그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다가 뭐 이렇게 그런 사건이 있을 당시에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는 포도나무가 없었다 이것입니다. 포도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요셉은 꿈속에서 뭘 봤습니까? 포도 세 송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지도 않은 것을 봤으니 이게 딱 거짓말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까지 다 이제 칼질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한 왕의 신하의 무덤에서 땅 속에서 그 무덤에 그려진 벽화가 나왔는데 포도 재배하는 벽화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포도가 있었다는 것이 더 확실한 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격하던 여러 그 이론들이 고고학의 발달에 의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다시 확실하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180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펼치고 아주 심도 있게 연구하면서 일어났던 하나의 아주 그 당시 사회 전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펼쳐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신약의 역사를 보니 모든 역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뭐 수백 번 나옵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재림에 대한 언급이 이제 수백 번 언급되어 나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성경이 덮여 있었을 때 암흑시대는 좀처럼 무관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 관심과 그 열기가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일에 지대한 영향과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53페이지에 넘어가면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원래는 이제 무신론자였고 나중에 그가 성경을 심도 있게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침례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침례교회 교도로서 침례교회 교인으로서 이 윌리엄 밀러는 성경 내용 중에 특별히 예언에 관한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윌리엄 밀러는 다니엘서 8장과 9장에 나오는 2300주야라고 하는 예언을 해석해 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정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날짜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재림에 대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지만 날짜와 시는 하나님의 속 아니니까 날짜와 시를 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윌리엄 밀러가 2300조를 해석하면서 그 마지막 적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 성경의 상식과 성경 지식 가지고는 그 윌리엄 밀러가 전개해 놓은 그 논리를 감히 어떻게 반박할 만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2300조에 대한 그 해석을 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게 되었고, 예수의 재림의 그 날짜를 향해서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빗나가가지고 아주 큰 실망을 겪었지만, 그 빗나갔고 대실망한 이후의 사건은 사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두에 2300주야에 대한 설명을 이제 잠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가지 예언 중에 2300주야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또 전체 앞뒤를 다 설명드릴 시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혹시 아마 제가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저 화요성경 연구회 반에 이제 예언서를 연구하는 이제 코스를 하나 다시 시작할까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때 되면 제가 이제 이큰 화면을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다 예언을 펼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2300주야 부분만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2300주야의 그 예언이 요 당시 시대적 사회적 배경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2300주야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졸면서 들어가지고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졸신 분은 일어나서 저 뒤에 서 계세요. 여기서 끄덕끄덕 졸면은 헛시간 보내는 겁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정신을 잘 차리고 들으면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자 안전벨트 다 매셨습니까? 출발합니다. 2300주야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 주야라고 하는 말은 아시죠? 낮 주자 밤 야자, 한 주야는 하루입니다. 2300주야라고 하는 것은 2301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이상을 봅니다. 계시를 보고 있는 중에 어떤 계시를 봤는가 하면은, 이 세상과 이교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 8장 13절에 보면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니엘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이게 이제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죄악에 대한 일, 성소와 백성들이 내어주고 짓밟히고, 이건 다 이제 고난과 핍박받는 일을 말하죠.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냐?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박해하고 진리를 변개하는 일을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언제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어떤 탄식과 부르짖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도 그 유사한 탄식의 소리가 나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역사를 보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고하게 박해를 받고 죽어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역사가 지속될 것입니까? 14절에 그 답이 들려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어떻게 보면 꼭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고난이 계속될 것인가? 어느 때까지? 라고 하는 대답에 언제까지니? 2300 주야까지니? 까지라고 하는 것은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끝부분이죠. 여기서 뭐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도대체 이 악의 세력을 언제 심판을 해서 끝낼 것입니까? 그 질문이죠. 그랬더니 2300주야까지다.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성소가 정결하다고 하는 말하고 심판이라고 하는 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심판을 물은 거예요. 언제까지 악인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들을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하고 이제 부르짖었더니 언제까지다? 2300주야까지다.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과 심판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같은 뜻을 갖게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성소 제도를 잠깐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소 정결의 의미가 무엇인가? 5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 성소에 대해서는 이미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아주 죄송합니다만 이미 이제 나오시던 분들은 성소에 대해서 약간의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지식은 뭐 있겠습니다만 이 성소는 출애굽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광야에서 세워졌던 하나의 성막이죠. 이 성소에서 주로 하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이 성소였고 이 성소의 구도와 각 기물의 위치와 이 모든 운영 방법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가 이 성소 제도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성소에서 주로 드려지는 일은 제사입니다. 그렇죠? 제사인데 제사는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제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제사. 그 두 개 제사를 설명하기 전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 구조를 조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평면도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전체 부분이 세 부분입니다. 입구에서 들어가면서 첫 번째 부분은 뜰입니다. 뜰. 그 다음에 이제 텐트 속에 들어가면 칸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첫째 칸은 무엇이고? 성소고 둘째 칸은 지성소입니다. 뜰에서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양쪽 칸을 가르고 있는 중간 칸막이가 휘장입니다. 휘장. 예? 휘장이고 여기서 양을 잡으면은 양의 피를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제사장이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이 휘장에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휘장에다 뿌려요. 그럼 양 잡아서 온 그 죄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양을 갖다 지금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죄인의 죄는 누구한테로 옮겨졌는가 하면 양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예? 그 양이 대신 피를 흘린 거예요. 죄인이 흘려야 할 죽음을 양이 대신 당한 것입니다. 그럼 그 피를 가지고 실제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을 죽음을 대신 당하실 것을 예표하는 이제 제사의식인데 그럼 피, 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들고 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거기 보시는 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다가 피를 뿌린데 휘장이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죄를 전가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내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다가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그 휘장을 열고 1년에 한 번 하루입니다. 7월 10일 하루 휘장을 열고 보통 제사장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법궤 앞에 섭니다. 여러분 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이제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55페이지 가시면 피를 뿌리던 그 휘장을 걷어 제치고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천사 옆에 빛나는 것이 있죠. 광채. 그게 쉐키나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예요. 그 앞에 제사장이 이제 섭니다. 서면 이 백성들 중에 죄를 짓고도 해결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서 살핍니다. 그 기준은 죄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기준은 그 밑에 들어있는 무엇입니까? 법궤 속에 들어있는 계명입니다. 살펴서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제 신정을 하실 때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복장에 이제 그게 다 나타나요. 이 지파 중에 죄가 아직 남아있다. 죄가 없다. 그것이 이 어깨에 있는 우림과 둠이라고 하는 이 장치 속에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지파에 또 나타나요. 그래서 지파를 가지고 제비를 뽑아 들어가면 반드시 죄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7월 10일까지 죄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진 밖으로 끌어다가 이제 돌로 쳐서 사형을 합니다. 왜? 죄가 그 속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이 이제 1년 동안 돌아가는 이제 성소 제도의 그 구조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54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제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의 봉사가 있고 해마다의 봉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날마다의 봉사가 있고 해마다의 봉사가 있어요. 날마다의 봉사는 매일 드리는 일상적인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해마다의 봉사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는 그 제사를 말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상번제가 정시에 날마다 오전 10시, 오후 3시에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죄인들이 이제 와서 드리는 제사가 날마다 이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1년에 한 번, 며칠입니까? 유대력으로 7월 10일.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10월 22일입니다. 7월 10일에 유대력으로 대속죄일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대속죄일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텐트 주변에 그 성막 사방에 진치고 있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해마다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가 지금 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 주변의 백성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 바깥의 백성들은 그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뭘 했을까요? 혹시 나한테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남아있는가? 그걸 살피는 거예요. 살피다가 기억이 나면 대속죄 제사가 마치기 전에 즉시로 가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나중에 대속죄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7월 10일 날은 그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상당히 얌전했겠죠. 싸움도 안 하고 아주 조용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들을 정결케 하면서 살피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속죄일에 결국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거기 휘장이 이렇게 성경줄을 좀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 레위기 16장을 잠깐 보고 지나갑시다. 성경을 보고 좀 확신을 해야 레위기 16장 30절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하면 재미가 솔솔 납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여러분이 잘안 펼치지요? 하도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입니다.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그달 며칠에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뭐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리라? 정결하리라. 사실상 그동안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동안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양의 피를 이렇게 받아다가 어디다 뿌렸다고 그랬습니까? 휘장에다 뿌렸죠? 그럼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나한테서는 죄가 나갔지만 죄가 어디에 다 지금 옮겨져 있습니까? 휘장에 죄가 다 옮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죄를 완전히 없애려면 그 휘장에 1년 내내 묻혀진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의 제사가 끝나야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구원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 시간이 쪼들리는데 어쨌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원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컴퓨터를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가 하고 모르셔도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컴퓨터라는 것이 이제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각 방에다 이제 자기가 방을 만들기도 하고 뭐 있던 방도 있고 그 방에다 자기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A라고 하는 방에다가 자료를 만들어 집어넣으면은 나중에 A라고 한 방을 꺼내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한참 쓰던 그 자료를 쓸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거 이제 버리고 싶어요. 그럼 그것을 이제 딱 커서를 입혀가지고 딜리트, 지우기를 딱 누르면 이 문서를 휴지통에 버릴까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 하고 누르면 그 문서가 그 방에서는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면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방에서는 지워졌는데 그 문서는 어디 가서 처박혀 있는가 하면 휴지통에 처박혀 있어요. 근데 그 휴지통은 어디 안에 들어있는가 하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방에서는 지워졌지만 여전히 컴퓨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내가 안 쓰고 싶어도 버리고 싶은 게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로부터 아예 그 문서를 내쫓아버리고 싶다 이거예요. 보기도 싫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휴지통으로 들어가서 다시 휴지통을 불러내가지고 휴지통에 있는 내가 지금 아주 아주 그냥 영원히 없애버리고 싶은 그 문서를 꺼내가지고 또다시 딜리트를 지우기를 딱 누르면 휴지통에서 이 문서를 지워버리겠습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럼 딱 지워버리면 그것이 이제 아예 컴퓨터 속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지금 이 속죄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는 죄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지금 휘장으로 옮겨져요. 그럼 휘장으로 옮겨진 죄가 언제 아주 깨끗하게 지워지는가 하면은 대속죄일 때에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그 대속죄일의 제사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지우고 난 다음에 이제 아직 해결을 안 한 죄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걸리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다 지우기 위해가 다 지워버렸는데 가지고 있다 이거 본인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까지 했는가 하면 그 휘장에 이렇게 1년 내내 피가 뿌려지니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피로 물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게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의하면은 이 정결 의식을 한 다음에 휘장을 1년에 한 번씩 갈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갈 때 어떻게 갈았는가? 그 지성소 안을 직접 들여다보면은 즉사합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긴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평일날에는 대제사장도 그거 들추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 휘장을 갈았다고 그랬어요. 저쪽을 보지 않고 이쪽을 보고 뒤로 해서 휘장을 갈아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일단 그 1년 내에 묻었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치워버림과 동시에 휘장을 갈아내므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그게 상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일이 1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졌지만 역사로 보면은 그런 심판이 시작 한 번 돼서 그 기간 동안에 죄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2300주야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소 정결이 무엇인지는 어렴풋하게 이해가 가십니까? 뭐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시든지 네 하든지 해보세요. 예, 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성소 정결은 뭐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면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정결은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2300주야가 끝나면서 뭐가 시작되겠다는 것입니까? 심판이 시작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제대로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아주 까다로운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 제도를 잘 이해하고 여기 나온 예언을 차곡차곡 해석해 나가면 틀림없이 풀어지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굉장히 고난도 예언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자, 그러면 55페이지 밑으로 내려, 밑부분에 2300주야는 언제 시작되는가? 여기까지니라고 하는 말은 되어 있죠. 근데 언제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언제 끝나는지를 압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근데 2300주야 예언에 대해서 다니엘 8장 17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가 나의 선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뭔가 하면은 좀 전에 말씀했던 2300주야에 대한 이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이상은 정한 때 언제 끝에 관한 것이니라. 다시 여기를 한번 보십시다. 이 2300주야라고 하는 이상은 언제 관한 것이라고요? 역사의 끝에 마지막에 관련된 이상이다 이것입니다. 그럼 아까 그 말세를 언제부터로 봤습니까? 18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이 세상 역사의 끝 마지막 부분이 이제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은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은 여기에 관계된 것이라 이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 다음에 5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300주야는 실제적으로 얼만큼 긴 기간인가? 1주야는 아까 하루라고 그랬죠? 한 주야는 하루. 그럼 2300주야는 며칠입니까? 2301이죠? 2300주야는 2301을 말합니다. 2301. 그런데 성경에 그 역법을 계산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1일이 1년이니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1일이 얼마라고요? 1년이라고 나옵니다. 또 혹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장 6절만 읽겠습니다. 에스겔 4장 6절을 제가 빨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이것은 아무것이나 다 1일을 1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어떤 역사를 예언하고 예측할 때 하루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1년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일을 얼마로? 1년으로 계산하라는 원칙입니다. 그럼 2300주야는 몇 년을 말합니까? 2300년을 말합니다. 그럼 2300년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이 해석이 이제 다니엘 9장에 나옵니다. 2300주의 기산점이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이건 명령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여기 부터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 언제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부터는 기산점, 출발점이 나온 것입니다. 부터 언제까지? 2300주야? 까지. 이제 시작과 끝이 나오면 2300주야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를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뭔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에 이어서 이제 나라를 계승한 메대 바사, 페르시아의 한 왕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너희들 가가지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고쳐서 성을 고쳐서 다시 원 상태로 너희들 다 돌아가라고 명령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한번난게 아니라 세번 났습니다. 어떤 명령을 여기에 적용시킬 것인가? 우리가 용어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네? 성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나온 명령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성전만 건축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럼 그 도표를 보세요. 세번 나왔습니다. 명령이. 1차는 다 성경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다. 1차는 고레스 왕 때 주전 537년입니다. 2차는 다리우스 1세 때 주전 520년입니다. 3차는 아닥사스다 왕 때의 주전 457년입니다. 이 명령의 내용이 에스라서에 다 나옵니다. 이 세 번의 명령이 에스라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셋 중에서 어느 것을 여기에 적용시킬 것이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1차는 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우선 성전부터 이제 고쳐야 되니까 성전 재건을 시도했는데 주변의 나라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해가지고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로 돌아갔어요. 1차에는 2차 명령을 받고 다시 이제 힘을 내가지고 가서 수리를 하고 일을 했는데 무엇만 고쳤는가 하면 여기 보세요. 성 안에 있는 성전만 수리하고 다시 지었습니다. 근데 명령 자체는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전체를 중건하라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 아닥사스다 왕 때 내렸던 세 번째 명령을 받고 돌아가서는 성 전체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어느 것을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하는 데다가 적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 거에, 두 번째 거에, 세 번째 거에. 네, 세 번째 걸 적용해야 되겠죠? 그럼 세 번째 게 주전 몇 년에 내려졌습니까? 네, 주전 457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생각으로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457년에 이 명령이 떨어졌고 여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었다. 자, 그러면 언제 마치는가? 시작점에 나왔으니까 마치는 것은 바로 계산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457년에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돼요? 2300년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서 맞춰지는 겁니다. 이건 지금 당장 계산해도 되는데 예, 이 안에 중대한 사건들이 있어요. 이 인간 구속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를 하고 계산을 마지막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것을 파워포인트로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할까 이걸 가지고 할까 오늘 망설이다가 그거는 이제 이전 이후 배경까지 전부 다 설명이 된 것이라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일단 1차적으로 이해하도록 좀 간단하게 이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재밌어요. 어렵기도 하지만 아주 재밌어요. 얼마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지. 자, 그러면은 전체가 2300년입니다. 출발점은 이미 나왔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 BC 457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7페이지 다니엘 9장 24절 제일 윗부분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 백성은 누군가요? 지금? 다니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위하여 얼마로 기한을 정했다?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 한자 말을 보시면 영원히 속죄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자를 일본에 넣어놨습니다. 영원히 속죄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언제? 70일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여기 도표를 보십시다. 그걸 이제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부동산이니까 다 집에 옮겨갈 수 있는 거니까 여기 동산을 잘 보세요. 동산. 예. 이건 여러분이 잘 챙겨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거룩한 성과 내 백성을 위하여 얼마로 기한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70일에요. 70일에면 한 일회가 며칠입니까? 7일이죠? 어떤 분은 일회라고 하는 말을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일회라고 하는 말은 한 주일이라고 하는 말의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한 일회 하면 한 주일이에요. 70일이면 491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전체가 2300 주야지만 실제는 2300년이기 때문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고 하는 것은 490년을 말합니다. 그렇죠? 490년을 정해 놓았다. 이 사이에 이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속죄함을 받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을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메시아도 일어날 것이고 여기에서 요 안에 다그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죠. 참참 참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벌써 예수님께서 태어날 연대까지 이미 다 계시로 본인은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해석이 빨리 안 돼서 그렇지 계시 자체는 이미 이때 내려왔습니다. 자, 그럼 70일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는가? 성경절을 또 하나 보십시다. 62일에와 7일에가 지날 것이라는 성경절이 거기 나와 있나요? 그럼 성경절을 직접 다니엘 9장에서 한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다니엘서 9장 25절 아 여기 나왔네요. 56페이지 제일 56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다시 보고 넘어갑니다. 56페이지 2300쪽에 기산점 있죠? 56페이지 2300조의 기산점. 거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언제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얼마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그럼 여기 다시 또 칠판을 잠깐 보실까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누가 오겠다는 것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나겠다고 그랬어요. 태어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등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메시아의 등장. 메디레가 지난 다음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후에 메시아가 등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전체가 몇 일입니까? 70일에 중에서 7하고 62가 지나고 나면 몇이 남습니까? 여기서 몇이 남아요? 하나가 남죠. 그래야 몇이 다 찹니까? 70이 다 찹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7일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입니까? 49일이죠? 그럼 실제 연도는 49년입니다. 그럼 7일이가 지나고 나면 49년이 지나고 나면 여기서 49를 빼야 되겠죠? 408이 나오죠? 요 정도는 계산하실 수 있죠. 뭐 아무리 계산기로 계산해도 이 정도는 그냥 또할수 있을 거예요. 400몇 년? 8년이 나옵니다. 그럼 얼마가 더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등장합니까? 62일에. 그러면은 408년으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62 곱하기 7 하면은 434지요. 그러면은 연대가 408년에서 434년을 지나버리면 BC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AD로 넘어가지요.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예, 뭐 요건 이해가 가셔야 되죠. 그러면은 434에서 408을 빼면 어딥니까? 434에서 408을 빼면 26이죠? 근데 26 AD 26년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틀립니다. 왜 틀리는가? 보통 우리가 수를 마이너스 플러스 수를 계산할 때는 0이라는 게 있습니다. 0. 0이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2, 3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바로 빼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연대에는 0년이 있어요, 없어요? 연대에는 0년이 없습니다. 주후 1년 아니면은 주전 1년이지 0년이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0년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전에서 주로 넘어갈 때에는 뺀 다음에 1을 더해줘야 재연대가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여기는 몇 년인가요? AD? 27년입니다.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누가 일어나겠다고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일어나겠다고 그랬죠? 그럼 메시아는 27년에 어떤 모양으로 일어나는가? 27년이 예수님께서 만 30세가 되던 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만 30세가 되던 해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30세에 등장을 하셨는가? 유대에서는 공직에 등장하는 나이가 최소한 몇 살이 돼야 합니까? 30세가 돼야 공직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까지는 집안에서 부모님들과 같이 사시다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침례를 받으시고 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해가 언제라고요? 서기 27년. 정확하게 이때로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이때 등장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연대가 맞아떨어졌고, 요 7일에를 구분해 놓은 것은 무엇인가? 이 49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 재건과 해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강이라든가 여러 구조물들이 408년에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일에를 따로 떼어놓은 것은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이거 마친 후로부터 62일에가 지난 AD 27년에 예수께서 드디어 등장하셨고, 침례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께서 임하신 것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 이제 상징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끝나는데, 아직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약속된 기간 중에 얼마가 남았습니까? 한 일회가 남았죠, 한 일회. 7일, 실제로 역사 기간으로는 7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한 일회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자, 이제 뭐, 웬만한 것은 다 이제 설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5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62일회가 지난 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62일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일어난 때죠. 다니엘 9장 26절 있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 보세요. 여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62일에가 지난 이후에 언젠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지요? 27년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는 예수님께서 잠시 돌아가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간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다는 것입니까? 망하겠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렇게 요 지금 62일에가 지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 중에 한 가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예루살렘 성읍과 성들을 훼파하겠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해진 이 기간이 또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예루살렘이 멸망받겠다. 그 예언입니다, 지금. 자, 요거는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 62일에가 지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것이고, 또 얼마의 세월이 지나면 예루살렘도 멸망할 것인데,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얼마 동안의 언약?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여기 다시 보세요. 한 일회는 이거죠? 아까 일곱 일회와 62일회가 지났고, 한 일회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요 한 일회 동안에 나머지 약속을 철저하게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언제? 절반에, 그 한 일회죠? 한 일회. 그 한 일회의 언제?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 그가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문맥상으로 봐서 여기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켜서 제사 제도를 끝내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말한 그는 앞절에서 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5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것은, 언약을 굳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유대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정해진 기간 동안 70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지요. 그 안에 반드시 약속이 성취될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언제 예물을 금지하겠다고 그랬어요? 한 일에 절반에. 자, 절반에. 여기를 이제 보면 기가 막히게 이제 맞아 떨어집니다. 한 일에 절반이면 3년 반이죠? 그럼 요거는 이제 여기 아주 중요하니까 요걸 잘 보세요. 3년 반. AD 27년에서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몇 년입니까? 30년이 넘죠?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31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침례 받으신 때가 27년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서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31년 봄이 됩니다. 31년 봄에 이 일회의 절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무슨 제도가 영원히 끝났습니까? 제사 제도가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일회의 절반에 무엇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렇게 해서 이제 종결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59페이지. 예수께서 정확하게 주 31년 봄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의 희생을 옆에서 드려지던 모든 제사와 예물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순간에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했는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치 않다는 뜻입니까?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휘장이 찢어져 나갔습니다. 제사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그 모형은 실체가 돌아가심으로 끝났습니다. 다시는 더 이상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시대소망이라고 하는 책 757페이지에 참 이 순간의 장면을 감동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공포와 혼란뿐이었다. 제사장들은 희생 제물을 죽이려 했으나 그 칼은 그 무기력한 손에서 떨어지고 양은 도망하였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순간이 몇인지 아십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면 성전에서 상번제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항상 드리는 번제예요. 오전 10시, 오후 3시는 날마다 드리는 번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이제 번제 드리기 위해서 뭘 잡아야 됩니까?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번제용 양을 딱 잡으려 하는 순간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에 양은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참 묘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제사장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 전까지 그런 일이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한 일의 절반 31년에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제사와 예물이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얼마가 남았습니까? 아직도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정해진 71회 중에 얼마가 남았어요? 3년 반은 요리로 들어왔고 또 3년 반을 요리하면 반년은 여기 들어와 있죠. 31년에. 그러니까 여기는 몇 년이 되겠습니까? 34년이 되겠죠? 34년. 34년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위한 기간이 여기서 끝났느냐 이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것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것이 언젠가 하면은 서기 34년입니다. 그러면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해진 기간의 끝장이 여기서 나느냐? 서기 34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도 말고 다 바깥으로 흩어져 도망 나갔습니다. 도망 나가서 이방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다가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해져 있던 490년의 역사는 끝장이라고,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의미는 끝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온 세상으로 전파되면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2300주의 안에 초반에 있었던 이 70년의 역사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때로부터의 역사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기독교 역사 시간에 배운 게 이제 여기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하는가 하면 2300주야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럼 2300주야가 몇 년에 끝나는지를 정해내는 일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가 2300년이고 시작이 언제 됐습니까? 예, 457년이므로 이걸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3, 4, 8, 1. 여기다가 0년이 없으니까 하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더해줘야 되죠? 왜 더해주는지 이해가 가시죠? 더하기 1 하면은 이것이 1844년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는 언제 끝나는가 하면 1844년에 끝장이 났습니다. 자, 이제 1844년에 다시 이제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정결하게 된다.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여기 만들어진 성소, 아까 말씀드린 거 뭐 이렇게 휘장에다가 피 뿌리고 그것이 깨끗하게 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 성막이 필요치도 않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이 땅에 지어진 모든 성막의 구조와 그 원리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한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뭐 참고하실 분은 좀 적어놓으세요.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그 원리가 나옵니다. 1절 먼저 보면 이제 한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가셨죠? 그럼 여기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있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그럼 이 땅에 있었던 것은 참이 아니고 하나의 모형입니다. 참장막에 부리는 자, 그걸 다스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이 땅의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사람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 원형은 주께서 친히 베푸신 것이라.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원형과 실체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원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속죄 사업이 이루어지던 성소의 그 모든 구조와 원리의 본체 원형은 하늘에 있다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8장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인간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장로교회에서 한 30년 목사하던 분이 이제 성경을 뭐 이런 저런 기회로 깊이 연구해보고 아 이게 여기가 맞다 싶어서 이제 저희 교회로 나오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요즘에 이제 매 안식일마다 뭘 공부합니까? 히브리서를 공부합니다. 지금 이 원리를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 이런 공부를 하나 봐요. 목사를 한 30년 했지만 요즘에 이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주 신이 나 죽겠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신이 나냐 그랬더니, 아, 이 시브리서에 나오는 성소를 공부해 보니까 정말 이제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이고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 이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소 원리가. 그러면은 이 땅의 성소의 원리를 모르고서는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원리를 제가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원리를 이해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는 말은, 이 지상 성소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2300주야를 해석했던 1800년대 때 이걸 해석했던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해석을 해나갔습니다. 해나갔는데 요거에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요것을 뭐라고 적용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윌리엄 밀러만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성소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나가고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고 하니까 반박을 못하는 겁니다. 반박을. 성소를 모르니까. 그래서 윌리엄 밀러도, 반박하던 사람들도, 또 윌리엄 밀러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1844년, 날짜로 하면 대속죄일이 언제라고 해서 10월 22일을 맞이한 겁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다. 뭐가 시작됐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라 오시기 전에 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해가지고 가라지는 이제 불태우기 위해서 한쪽에 몰아놓고, 알곡은 모아서 드리는 그 확정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심판이라고 그러고 성경에 심판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됐다는 것은 뭐가 이제 시작됐다는 것입니까? 재림 전에 모든 인간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과 저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심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대속죄일 심판의 날에는 모든 바깥의 사람들이 늘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남겨진 죄가 없는가?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하고 갚지 못한 것이 남아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늘 이러한 것을 살피면서 혹시라도 그런 것이 남아있다면 대제사장이 봉사를 마치기 전에 즉시로 가서 해결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태도와 방법이 바로 그런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동안에 죄를 품고 잠자리에 들어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평화스럽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내 생명이 갑자기 어떤 사고로 끝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참 정말 그 낙엽 같지 않습니까, 요즘에? 얼마나 그 암이 많은지요. 사고가 또 얼마나 불시에 일어나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항상 죽음을 대비하여 언제라도 우리의 심판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자신의 삶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 때에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